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는 장로교 통합측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경상도 그 소백산 자락의 시골에서 자라났는데 주변에 기도원들이 어렵지 않게 기도원을 볼 수가 있었고 또 그 당시 분위기가 제가 자라날 때 기도원에 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것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교회 문화처럼 유행처럼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석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분위기에서 중고등부 수련회 때도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도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좀 오해했던 것이 저는 막연하게 서울 사람들, 도시 사람들은 기도를 별로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시골에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야 기도하지만 도시에 일이 바쁘고 또 시골보다 먹고 살기 괜찮은 그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좀 편견과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생이 돼서 서울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친척분 중에서 서울에서 개척교회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분위기 함께 이제 봄이 되면서 날이 좀 풀리기 시작하면서 금요일마다 서울에 있는 그 삼각산에 기도하러 천하 기도를 하러 이제 따라갔습니다. 제가 산에 가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에 올라가는데 기도할 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만큼 곳곳에 기도하는 분들이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산 전체에 기도 소리가 그 메아리 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곳곳에 천막을 치고 그러니까 겨울 내내 비닐로 그 천막을 치고 산에서 아예 살듯이 몇 달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정말 그 한국 교회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영적인 놀라운 부흥이 있었구나. 이런 그 기도하는 믿음의 그 선배분들의 믿음의 유산 위에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구나. 그것을 제가 서울에 와서 직접 보게 됐습니다. 물론 오늘날 곳곳에 물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하는 분들이 숨어 있겠지만 그러나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분위기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뭐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큰 교회에도 기도실이 없기도 하고 기도하는 장소 찾기가 쉽지도 않고 그런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좋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의 환경 자체가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또한 알게 됩니다. 교회적으로 참 우리 개인적으로는 기도하기 어려운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이 교회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있는 이 상황을 주신 것 이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기도하지 못할 그때에 우리 스스로 갖는 그래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을 합리화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공생의 이 사역이 마지막에 가까워 올수록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 기도를 강조하시고 기도를 가르치셨다면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기도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기도해야 될 분명한 결단과 또 은혜를 주시는 기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첫째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로 앞에는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변형되신 사건이 바로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그 산을 우리가 쉽게 변화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산 밑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사람들이 달려왔다. 예수님께 또 문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봤으면 우리의 생각에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더라. 기뻐서 달려왔더라.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는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는 매우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놀랐다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놀랐다는 것은 경이로움에 휩싸인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는 무리가 정말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보고 경험할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놀라움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시고 기도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장차 일어날 일들을 그 모세와 엘리야와 의논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세 제자와 함께 내려오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의 그 모습 안에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안에 영광의 광채가 아직도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변형이 되셨는데 산에서 내려올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전과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낀 겁니다. 평소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와 또 다른 영적인 그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겁니다. 광채가, 영광의 광채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모세를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는 모세의 얼굴 보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얼굴을 얼마 동안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무리가 예수님이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마치 그런 그 모세를 보는 사람들이 느꼈던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예수님의 모습에 그 영광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것이 아홉 명의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는 매우 놀라워했다. 그 놀라워했다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느끼는 그 경외하는 마음, 그 놀라움, 두려움, 그것을 사람들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제발 기도 좀 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느낄 때 뭔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뭔가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낀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돌아갈 때 또 이번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 나의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너 수련회 때 우리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너 수련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이 굳어있던 얼굴이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이면 네 주변에 믿지 않는 그 가족들도 알게 될 겁니다. 평소 믿음이 없던 교회 간다고 핍박하던 남편이 이제 바뀔 겁니다. 아내가 그 은혜가 있어서 변화된 뭔가 모습을 본 남편이 이제 은혜가 다 쏟아버리고 갑자기 얼굴이 굳어있고 화가 난 아내를 보면 이제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여보 기도하고 와. 뭔지 몰라도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도 아마 남편이 아내가 얼굴이 굳어있으면 얘기할 겁니다. 기도하고 와. 그리고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을 하고 아내가 화를 낼 일이 있으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여보 기도하고 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아마 자녀들도 그러겠죠. 아빠가 기도하고 오면 뭔가 달라진 걸 아는 자녀들은 혼날 일이 있으면 성적표를 보여드리기 전에 아빠 기도하고 오세요. 아마 아이들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뭔가 기도하면 변화가 있다는 것을 기도할 때 어떤 그 뭔가가 있다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우리가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면 이것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쉽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기도의 삶, 기도의 습관,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오신 이 예수님의 모습, 이것 자체가 이미 기도를 말씀하고 있고 기도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볼 때 나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아 기도하면 뭔가가 있구나. 아 저 사람이 기도하더니 뭐가 좀 달라졌구나. 바로 이렇게 내가 바로 기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기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대조적인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합니다. 바로 믿음이 없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왔더니 예수님은 이 산 밑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게 됐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이들은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 밑에 남아있던 이 제자들은 무리 둘러싸여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어려서부터 흉악한 이 귀신에 들려서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그냥 온몸이 상하고 다치고 위험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과 세 제자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 무슨 일이 있느냐 무엇을 변론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이 아이 아버지가 나서서 아니 이 내 아들을 이 선생님께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고쳐주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서기관들과 지금 변론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의 문제 원인이 영적인 것, 이 귀신 들림이라는 것을 이 아이의 아버지도 알고 이제 제자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고쳐줬다면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논쟁하지 않았겠죠. 바로 이들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서로 옳다고 다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로 옳다고 주장해서 논리적으로 변론해서 싸워서 이겨도 결국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양쪽의 이 변론은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죠. 이 아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변론하는 게 아니라 무기력하고 변화없는 나의 모습, 나의 삶, 나의 이러한 모습 이것을 어떻게든 괜찮다, 문제없다 합리화하기 위해서 서로 변론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와 무기력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맞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 나를 변명하고 보호하는 변론을 했습니다. 나를 방어하는 기제로 상대방을 오히려 공격하는 겁니다.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서로 변론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귀신 들린 아이가 회개를 안 해서 아니면 이 아버지가 죄가 많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 또 아니면 이 아이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주신 거다.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고쳐지지 않는다. 이 징계를 오히려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변론을 했을 겁니다. 결국은 여러 이 이론을 가지고 책임을 아이에게 돌리고 아버지에게 돌리면서 해결은 못 해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이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이것이 이 아이와 아버지에게는 더 마음이 아프고 오히려 상처가 되고 더 오히려 낙담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들의 모습은 이런 악한 영 귀신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 한 영혼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내가 아는 지식, 나의 이론을 가지고 오히려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이론, 이것이 비록 맞다 할지라도, 그것이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바로 내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나의 죄, 나의 상처, 나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내가 변화될 때 나를 변화시킨 그 능력, 그 예수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기도 가운데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지고 그 부활 능력을 경험하면 이제는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변화 없고 영적인 생명이 없는 능력이 없는 이 나의 모습,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놓고 이것을 변화하고 아무리 괜찮은 이론으로 괜찮다, 문제없다,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이 문제가 바로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아버지는 이 아이의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문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변화 없었던 그 나의 모습을 그것을 그냥 다른 이론으로 지키고 방어하고 변론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또한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그냥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제자들이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과 관련 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은 이 상황,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이 사역을 다 보고 예수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내내 그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제자들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없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해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책망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슨 인간적인 부족함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넌 왜 이렇게 이것도 모르느냐? 넌 이렇게 무식하느냐? 제자들에게 너는 이렇게 왜 예절이 없느냐? 예수님이 이런 것 가지고 문제 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을 때 또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서 서로 경쟁하고 높아지려고 할 때 또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치를 여기는 것, 거기에 뭔가 의미를 두고 그것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그걸 안타까워하고 우리는 그걸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는 이것, 예수님이 이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아직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이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자 할 때 먼저는 믿음 없이 나온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아버지는 믿음 없이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22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고 나의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아직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조건적인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내 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 해본 것이 없을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의사를 찾아다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을 겁니다. 영적인 방법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봤을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다 해봤는데 지금까지 변화가 없고 아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지금까지 안 됐던 일, 실패했던 일,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나오긴 했지만 그동안 실패했던 일로 인한 내 마음에 아직 불신앙의 마음, 의심하는 마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우리가 고생했다고 하는 자기 연민,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안 됐다고 하는, 고생만 하고 안 됐다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 안에 의심, 원망, 불신앙, 자기 연민 이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아직 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믿음을 갖는 이것을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믿음으로는 아직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말, 또 상처로 인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것은 정말 잘한 일이지만 아직 이 아이 아버지에게는 믿음 없는 이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남아있는 의심과 이 불신앙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기서 할 수만 있으면 도와달라고 말하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향하여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를 지금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아버지가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마음 안에 남아있는 의심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을 꾸짖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의 형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 나를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아직 내 마음 안에 의심, 불신앙,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했다고 하는 나의 의유와 연민 이런 마음들이 남아있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의심과 불신앙과 두려움의 세력을 믿음으로 꾸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아이의 지금 아버지의 믿음을 돕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이 불신앙 의심 이것을 먼저 꾸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먼저 믿음으로 동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가 믿음으로 나와도 계속 믿음으로 함께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역사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먼저 믿음을 갖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지금 이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기도하면서도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의심과 불신앙을 내어쫓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을 갖도록 그 자리에서 믿음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의 마음을 고쳐먹고는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말씀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서 해라 이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믿음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다르게 들리고 믿음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됐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예수님께 먼저 믿음을 달라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내가 믿나이다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예수님께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믿음으로 예수님 하시는 일에 따라갈 이러한 자세를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셋째로는 말씀으로 이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른 어떤 것도 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위를 가지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이 아이가 온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을 향해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 악한 귀신도, 악한 이 영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말로 선포할 때 그 악한 영들도 영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말의 선포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실 때 이 아이가 처음에 사람들이 볼 때 죽은 것처럼, 귀신이 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니까 죽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했지만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온전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나에게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가르치시고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숙소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또 부끄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죄송하지만 예수님께 자기들의 모습을 인정하고 여쭤본 겁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못 쫓아낸 겁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말씀해 달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에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 생각이, 아니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우리가 전도여행을 갔을 때 분명히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이 분명히 전에 있었는데, 그때는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예수님 왜 이번에는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당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 우리는 못 쫓아낸 겁니다. 못 쫓아냈습니까? 이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믿음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 믿음이 약해지고 어느덧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제자들은 문제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날마다 그냥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 옆에 그냥 같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대해서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지식이 있고 알고 있으니까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해 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직접 내가 해결해야 될 사건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사건 앞에 문제 앞에서 믿음이 안 생기고 두렵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한 것이고 너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을 때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다른 설명도 하시지 않고 너희는 안 된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나만 할 수 있는 사역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바로 이런 종류는 귀신을 내어쫓는 일, 영적인 이 전투를 해야 되는 일,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기도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사역에 있어서는 기도 외에 기도는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이런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사역에 있어서는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를 위해서는 기도를 다른 것이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앞부분에는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찾으리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믿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이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바로 기도할 때 이러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도할 때 영적인 이 전투가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벌어질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자체가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기도하기가 어렵고 기도하려고 하면 또한 너무 피곤해서 졸음이 쏟아지고 피곤하고 또 감정적으로 기도하기 싫고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생기고 방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이유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면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핑계가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전쟁에 나가서 일단은 전쟁에 나가서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을 하다가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다가 보면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한 번은 누가 인생을 사는 동안 평생에 정말 믿음 지키기 어려운 때 아무리 큰 은혜 능력 받아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사건 문제를 만납니다.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아 나는 이제 믿음을 못 지키겠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믿음을 포기하겠다. 세상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이 있어서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신앙하기 정말 어렵고 정말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 형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고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정말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으로 해보고 다 해봤지만 나아지지도 않고 고생만 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에 승리할 때 이러한 영적인 기쁨과 승리와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던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제자들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물론 제자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와 또 영적인 결박,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한 영혼을 돕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영적으로 구원하고 살리는 방법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이 영적 전투의 방법이 곧 기도인 것입니다. 단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하신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님이 그 영적으로 충만한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알아보고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도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이런 영광이 충만한 모습이었는데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너무나 초라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해야 될 이유,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는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동안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믿어지고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은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아버지에게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수련회를 앞두고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내 안에 믿음 없는 불신앙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 그 일이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 이것이 마음에 믿어져서 그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놓으시는, 주시고자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실제 그 응답을 취하는 놀라운 그 승리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